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미국 LA 시내를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목사님을 스쳐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티셔츠에는 I'm a slave for Christ,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목사님이 다시 뒤를 돌아서 청년을 쳐다보는데 그 청년의 등 뒤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 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흔치 않게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감당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비결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모든 짐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당연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셔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종, 그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 사람을 멘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죠.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요,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는 비하라고,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겸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겸손하시고 싶어도 겸손하실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겸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 집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가정이 있죠. 애완동물이 오랫동안 키우면요, 반려동물이 됩니다. 그 정말 가족과도 같은 그 깊은 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완동물이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자꾸 하고 먹지 말라는 것 자꾸 해서 이대로만 두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요, 이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을 해서 못 알아듣으니까 될 수만 있으면 애완동물이 되어서 그 애완동물의 말로 타리고 설득하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이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이 애완동물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죠?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이기 때문이죠. 애완동물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내 목숨은 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의 신분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멍멍이는요, 피조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종의 삶입니다. 종의 삶, 겸손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삶을 버리고 피조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삶을 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의 삶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겸손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요,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뭐 타락해서 교만하게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요, 40세까지, 40살까지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 애굽의 왕자로 서열 2위였습니다.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왕학을 배웠죠. 왕이 되기 위한 모든 학문, 뭐 수학, 군사, 뭐 천문학, 뭐 이땐 모든 왕학을 두루두루 섭렵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모세에게 그런 이 지식 때문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는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어라는 이 교만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또 나갔죠. 자기 동족을 살펴보러 나갔는데요. 그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리려고 했더니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동포의 눈에 이 모세가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교만하여서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자기 동족들에게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인을 살해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미디안 광야에서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가장 비천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애굽인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직업이요, 이 농경, 거기는 날강 삼각주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농경이 잘, 농경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목민들, 막 자꾸 움직이고 다니는 유목민들이 굉장히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서열 2위에서 그냥 애굽의 가장 최하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신분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가 애굽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철저하게 떨어뜨리시는 것이죠. 이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모세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40년간 할 수 있는 것, 양을 보면서, 양을 먹이고요, 양을 치면서 그냥 시간이 많이 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하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죠.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하고 못 간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불을 내시고는 내 형 아론에게 내가 할 말을 주고 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모든 교만과 아집을 다 꺾고 그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째 왕이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함. 왕이 되기 전 그는요,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죠. 인물도 훤칠하고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그를 찾아온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죠. 그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요.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또한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데 어찌하여 나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형편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왕을 뽑는 그 제비 뽑는 그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0절을 보면요. 그는 짐 보따리 뒤에 짐 보따리 뒤에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겸손한 사울 왕이요, 사울이 왕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크고 능력 있고 강하고 지혜 있는 자가 높아지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선 큰 자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분명히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교만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종은 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들, 사람의 종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선 우리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요, 잘 될까요?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고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시면 돼요. 성경은요, 이런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진흙에, 이런 연약한 우리를 진흙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진흙 자체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진흙이에요. 그냥 진흙일 뿐이죠. 근데 이런 진흙이요, 진흙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천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으면 그냥 이거는 장난감일 뿐이죠, 여러분. 근데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빚어진 토기, 그릇이, 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진흙이 그러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그러면 토기장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토기장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진흙과 같은 우리들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면, 진흙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흙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통기장인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과 같은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맡겨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흙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빚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맞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면, 우리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요, 겸손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돼요. 그냥 맡겨드리시면 돼요. 전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부족해서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무시하시는 거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데요.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슈퍼맨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도요, 80년을 연단받은 후 겸손하게 된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부름받고 나서 그가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부름받고 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런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이 모세도요, 실수했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과 싸워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 450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뭐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셔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위대한 승리 후에요, 기도함으로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마차, 말이 끄는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슈퍼맨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빚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능력 때문에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흙과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기 선교 출발이 7월 2일이었는데요 2주 전까지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많이 힘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한 사람씩 더 10만 원씩 더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돈도 못 내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지체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재정이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주일까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1인당 10만 원씩을 더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때가 6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 제가 찾아보니까 6시 21분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한 집사님께서 우리 회계를 맡은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죠.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권사님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권사님이 놀라기도 했지만 이미 이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바자회를 할 때 찬자를 벌써 50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괜찮아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필요한 것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없는데 저에게 자꾸 연락하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필요한 건 뭔지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근데 출국 2주 전인데 사실 아직 재정이 부족해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더니,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전 중에 제가 100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1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기도한 지 하루 만에 응답받고 이틀 만에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재정 때문에 포기하는 지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집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청년들을 도와줄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후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단기 선교에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고 우리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눈이 안 좋으셔서 원래 그 눈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실비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다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장으로 나중에 입금된 걸 보니까 그 후원한 100만 원 그대로가 수술비에 입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한 집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평범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종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위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